신약성경 322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2년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어제 저녁에 10시 30분 정도에 교회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부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가시면은 꼭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도구와 또 목격자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슬람이 95% 이상이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람살람하고 인사를 해요. 샬롬인데요. 아랍어권에서는 살람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 누구든지 살람하고 인사를 하면 다 받아줍니다.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하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의외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해 나가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좋은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두 명 두 명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다 언어가 그래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신고가 들어가면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혹시 신고를 당해서 경찰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신고를 당해서 잡히면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여행자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적어놓은 그 나라 언어, 그걸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사실은요 둘이 대화하려고 나간 겁니다. 전도하기보다는 길을 동탄을 그 공원을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두 분 두 분 짝을 지어서 나갔고 공원을 거닐다가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살람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람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만나서 사실은 제가 대화를 못하니까 만나면 손짓 발짓 그리고 겨우 익힌 단어를 가지고 이름이 뭐냐, 또 나이가 몇 살이냐, 기본적인 거 이것만 이렇게 처음에 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거 읽기만 하는 거죠. 한마디만 물어보아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요 읽기만 쭉 하는데 이름이 뭐냐? 또 나이가 몇 살이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팀원들 가서 현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랬더니요. 다 이 40대 초중후반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는 이분은 15살. 예, 15살로 봅니다. 그분의 아들은요. 아들로 보지 않고 누나와 동생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를 젊게 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20살, 25살 그렇게 하고 저는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보스라고 하필 또 보스라는 보스가 아닌데 보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저를 보고 한 30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에 앉아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필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또 추현시 장로님이 또 오셔서 앉았습니다. 추현시 장로님의 아버님과 같은 연세의 분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대화를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 팔절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았더니요. 50살이래요. 추 장로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우리 모든 여성도들은요 다 마음의 치유를 받고 왔습니다. 다 20살에서 한 15살 정도로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죠. 제 딸아이가 문자가 목사님 아빠 거기 저기 여자들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설레입니다. 가서 우리 여성도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보면서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다 이뻐요. 여성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질문 던진 게 있는데요. 당신 그 속눈썹 붙인 겁니까? 자기 겁니까? 눈썹이요. 얼마나 길고 예쁘게 말려 올라가 있는지 붙인 게 아니고 자기 겁니다. 눈동자가 빛이 옥처럼 아주 그렇게 약간 푸른색을 띠면서 맑아요. 바라보고 있으면 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쁩니다. 딱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렇게 이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펑펑. 제 아내는 그곳에 가면 날씬한 사람이에요. 이슬람권인데요. 선교사님과 제가 걸어가다가 살람 인사를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언어로, 아제르바이잔어로 선교사님이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막 아주 밝은 얼굴로 저는 이슬람 여인들이지만 이렇게 얼굴이 밝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이슬람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밝게 당당하고 활기차게 대화를 하던 그 여인이요 어느 순간 숙연해지면서 그리고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경계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님 이런 질문을 던졌죠. 당신 알라를 믿으면서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꾸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여인들은요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꾸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당신 알라를 믿을 때 평안함이 있었냐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갑자기 이 여인의 얼굴이 진지해지면서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주변을 두리번 그리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야기했을 때에 남편이 무서워서 거기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사님도 약간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칩을 주면서 예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하면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여기서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남편 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서 약간 두려워하는 기색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과 밝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기 온다면서 일어나서 급하게 떠나가면서 한 말씀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떠났냐면은 이슬람 남자들은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 말 속에는요 자기 남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을 그대로 선교사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이슬람 남자들은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슬람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은요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타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구타를 하고 물건처럼 취급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처음에 그 밝았던 그 얼굴은 그럼 뭡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살람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밝게 인사를 했던 그 얼굴은 뭡니까? 그랬더니요 선교사님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있는 얼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남편을 만난 우리가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두 아들이요 이 철부지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 고자질한 겁니다. 저기에서 남자들 만나서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그 남편의 얼굴이 이질해지기 시작을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남편에게 살람하고 선교사님의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살람 그러면은 백이면 백다 살람하고 인사를 받아줍니다. 근데 그 남편이요 우리를 노려봅니다. 얼른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하나님 그 여인의 이름은 세빈지입니다. 세빈지를 지켜주시고 그 남편의 구타 속에서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들이요 아주 밝게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심이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쌍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마라나타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세빈지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철수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돌아보았죠. 지금도 수가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겁니다. 그곳의 수기가 바로 세빈지입니다. 세빈지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마라나타 교회 가서 세빈지를 만났는데요. 얼굴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1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도 이쁘고 참 늘씬하고 참 이쁜데 말을 잘 안 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런데 대화를 잠깐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빨이 세 개가 빠져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맞아서 이 이빨이 빠진 겁니다. 제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서 세례는 받지를 못했는데 그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로 간 우리 부부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존귀한 자이고 이렇게 아껴주어야 되고 이렇게 안아주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면요 60대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가면 30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곳은 60대 초반이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집에서 세례를 주다가 두 가정에 추방을 당했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는 가정에 현지인들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한 70년대 된 아파트 같은데요.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의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전부 다 우리를 구경을 합니다. 제 집에 왜 왔을까? 뭐하러 왔을까? 전부 다 그렇게. 현지인들이 한국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잘 못 갑니다.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카스피에 그 바다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그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저녁에 10시, 11시, 1시, 2시, 새벽 3시 이 정도까지 공원에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놀고 마시고 일은 잘 안 합니다. 일거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늦게 또 12시나 1시나 또 되면은 일어나서 또 공원에 나와서 차 마시면서 설탕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대해져 가죠. 10시 반 정도에 카스피에로 저희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경찰이 따라오는지 살펴보면서 차 두 대를 가지고 돌고 돌아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카스피에로 갔죠. 그곳에 가서 세 자매를 두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기 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잃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예 라고 대답을 했고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고백 자체가 생명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백인데 그들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리고는 카스피에로 들어가서 물속에 푹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입니다. 현재의 지도자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흔치 않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한 달 벌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0군데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성도의 숫자는 60명에서 70명 정도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자신도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는 말씀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는 이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도 이슬람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목사님의 이름이 샤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샤힌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너는 죽으면 어디에 갈 것 같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알라가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살고 싶거든 예수를 믿으라. 이 음성이 또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자신에게 너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말을 해주었던 삼촌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혹 이렇게 예수를 믿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 삼촌이 생각이 나서 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그 모임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임을 찾아가니까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목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목사님이요 이란에 가서 이란에 자주 간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그들은 이란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들이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샤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제리 민족, 우리 모든 민족들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면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샤인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슈크란이라고 하는 부인. 그 부인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원리주의자 그러한 그 슈크란의 신앙이 이슬람 신앙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한 3, 4일밖에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데 반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약 성경을요 읽으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믿어지지는 않고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알라가 진짜입니까? 이사가 진짜입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슈크란을 그 아이의 어머니 모이는 모임으로 인도를 했고 그곳에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반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후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편한 곳,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을 그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슬람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많이 실족했지만은 목사님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현지 지도자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무라시라고 하는 그 현지 지도자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그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도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들은 그 힘든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십일조 생활도 하고 겸손하고 교사로서 또 성가대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요전도의 활동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화도 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도 있고 약속도 잘 지키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자리에도 잘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려면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거리를요, 염려거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믿고 있으면은 그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땅 위에 서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냥 떠밀려 가야만 되는 바로 거기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자꾸만 떨어져 나가죠.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부근 지역에 그 지역을 또 비행을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염려가 있죠.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염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맡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비행기가 장난감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들리기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무사히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뒤에 있던 아가씨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함께 갔던 우리 팀원들도요, 죽음을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생각을 할 정도로 비행기가 태풍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심하게 막 흔들렸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염려야 사라져라,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는 저절로 사라져야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이 그렇습니다. 저절로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이 염려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거리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그때에 염려거리는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진주 하나,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보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석광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 모든 염려거리들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염려 체질에서 벗어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분은 능력입니다. 그분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눈 녹듯이 다 염려거리들이 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염려거리를 싹 가져가 버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돈입니다. 내 손에 당장 1,000,000원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를 사라지게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나 1,000,000원은요, 그 1,000,000원만큼의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의 역사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 하나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요,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기뻐했던 모든 것은요, 좋은 일과 좋은 생활과 좋은 환경 때문이었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사모님은 더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성도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위에 있는 두 아이들, 딸, 아들, 이 두 아이들, 이 아들이 동생을 낳고 괴로워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 생각 때문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이 이것입니까? 질문을 던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6살 된 딸에게 엄마가 선물을 하나 사다 주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뒹굴면서 울었던, 화를 내면서 울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구나.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면은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염려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